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획해 본 적도 없는 장애물을 만나고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감정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평생 이럴 것 같은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잡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왔다가 어느 한순간 중병을 선고받고 생명의 사투를 벌이는 분도 계십니다. 스스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말 못할 상황이 벌어져 지금까지 쌓아온 내 인생의 모든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열심히 해온 일도 있지만 하는 일이 너무 따분하고 지쳐서 세상을 사는 것이 지긋지긋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난생 처음 내 집을 장만했어요. 그런데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 결혼 생활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성공한 멋진 남편, 바르게 자란 아이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끔찍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애정이 식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의사가 되려고 어렸을 때부터 꿈을 안고 힘들고 어렵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실력도 인정받아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끔찍기도 싫어요. 애들은 커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의 한계 같은 고백은 내가 어쩌다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내면에는 크든 작든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인생에 막다른 절망의 이 두려움의 절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벼랑을 타고 내려가서 이 땅을 반드시 밟고 통과해야 하리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래로 떨어지면서도 날개를 달고 날아가리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속에 살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불쑥불쑥 찾아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제 안에 훅 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다짜고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여도 그렇게 될 줄을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절망과 두려움의 절벽이 깊고 벼랑이 깊어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려갈 수 없는 깎아지는 절벽 위에 서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날개를 만들어서라도 통과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극복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구한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고 말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대로의 신앙입니다. 믿은대로, 구한대로, 말한대로, 기대한대로, 고백한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과 싸우면서 두 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순간적인 기습 공격으로 전투력을 상실한 그들이 이 베테론 골짜기로 도망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 덩어리들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우박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컸던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숫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대답은 심플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어 달라고 했을 때 태양도 달도 멈추어서 승리케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날이 저물어 도망치는 적들을 섬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믿은 대로,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태양은 멈추고 달도 멈추어져 승리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정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급격히 기운 것을 보고 아므리 족속의 다섯 왕은 급히 피신하여 막게다 동굴에 숨었습니다. 이 막게다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32km 지점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쫓겨서 뭐 어느 한순간에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동굴 속에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곧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돌을 굴려 동굴을 막고 그 안에 그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제 도가내던 쥐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지휘관을 잃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아므리 연합군을 향하여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끝까지 쫓아가 그들을 진멸했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표현은 그동안 혀를 돌려서 이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온갖 비난을 쏟아놓고 조롱과 비방의 말을 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입을 놀린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그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고 절대적인 우위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믿고 함부로 입을 놀려서 온갖 비난과 비방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사극에 보면 임금이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입 다물어야 되는 것처럼 더 이상 그 혀를 놀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물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 강한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내 인생이 잘 나간다고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조금 잘 됐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서도 안 됩니다. 설사 내 인생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사는 게 힘들어졌다고 함부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 입장이 바뀔지, 언제 반전의 은혜가 임할지, 언제 건강을 되찾아 내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절벽에 내가 부딪혀 있든 중단 없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와 가진 고생을 다하고 강간범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치욕스러운 이름을 안고 그 음모에 빠져 감옥에 갇혔습니다. 겨우 감옥에서 자리 잡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다시 살아나서 1인지와 만인지 상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의 이름을 함부로 폄하해서 얘기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지리도 고생했습니다. 뭐 이민 간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온 겁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로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바벨론의 120두를 총괄하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요즘 말로 하면 넘사벽 4차원의 인생, 3차원의 인생이 아니라 아예 4차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이러한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끝까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해서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빌빌거리며 이 세상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따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동부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혀를 놀려 우리를 감히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압도하는 승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압도하는 승리가 임했기 때문에 감히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막게다 굴을 열고 아무리 다섯 왕들을 끌어라 명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야게스 왕, 에글론 왕을 굴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세상사 세홍치마입니다. 어제까지는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명령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 전쟁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쟁에 참여했던 지휘관들에게 아모리 다섯 왕들의 목을 밟고 지나가라고 명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적정하게 호의를 베풀 때입니다. 자비를 베풔야 될 타이밍입니다. 근데 자비는커녕 호의는커녕 만백성의 보는 앞에서 이 왕들을 하나하나 높여놓고 그 목을 밟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명령했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것은 첫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놀랄만한 일들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놀랄만한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에 민감하고 놀랄 일에 민감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욥기 4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두려움과 놀랄만한 일들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 모든 뼈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쉐이크해버려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놀랄만한 일들에 사로잡히면 그것 때문에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부모님 세대들, 이 전쟁에 지금 이 전쟁의 바닥에 모두 와서 지금 모여져 있는 이 부모님 세대들은 약 40년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자신들 스스로를 가르쳐서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신이라 불려오는 파라오를 피게이파 악도금 매국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출애굽한 겁니다.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그걸 주워 먹으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저들은 거인족이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벽들이 있어서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메뚜기입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민자의 삶을 사는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경력이 화려하느냐, 또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것만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두려움에 빠지고 나면, 놀랄만한 일에 잡혀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 빙빙 돌다가 그만그만하게 살다가 그냥 그곳에서 매몰되고 그곳에서 모든 인생 끝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빠져나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무서운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만백성 앞에서 다섯 왕들의 목을 밟고 지나가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의 최선봉에 될 지휘관들, 여기 다섯 왕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력 훈련을 시킨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담력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를 엄습하는 이 두려움과 놀람의 일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서서 싸우는 자, 두려움과 맞서서 싸우고 놀랄 일과 맞서서 싸우고 절망과 맞서서 싸우고 어려움과 맞서서 싸우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누누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지 않으시고 10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의미는 우리 인생 속에 계속해서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놀랄만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싸움은 평생 두려움과의 싸움이요 놀람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신분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고에 놀라서 어떤 사람은 큰 사건에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얼만큼? 적의 목을 밟고 지나갈 만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 두려움과 맞서서 싸우는 한, 그 놀람과 맞서서 싸우는 한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이렇게 10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면요, 저는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키워가신다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자세에서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명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디가 죽어있든 어디서 문제가 있었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거, 이게 강하고 담대한 것의 시작입니다. 3장에서는 언제 물이 합쳐져 죽을지도 모르는 요단강을 갈라 건너게 하시고 강심장을 키워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행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7장에서는 아이성 싸움에서 대파하여 스스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느냐, 지금까지 형제요 자매요 함께했던 아간과 그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을 몸소 체험해야 했습니다. 행복한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고 담대하게 키워내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아모리 왕의 목을 밟고 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밟히는 인생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그런 존재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이 내쫓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족들의 수장의 목을 밟아 강하고 담대함을 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전쟁과 지금 이 전쟁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리고 전쟁 때는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도가래든지 가서 다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직접 그들이 성벽을 부수고 들어갈 만큼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화하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10장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림나의 전투에서도 라기스의 전투에서도 에글론의 전투에서도 헤브론의 전투에서도 드빌의 전투에서도 길갈의 전투에서도 전투가 끝날 때마다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발로 밟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에게 와 닿았던 구체적인 적용 중에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계곡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도 주님이 성은 무너뜨려 주시지만 나머지는 다 그들이 처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남부에 공격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한 성읍 성읍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그들은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 없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에서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전 회장이 앤드루 그로브라는 사람인데요. 이 반도체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홀로코스트라는 600만의 아우슈비츠 포로소에서 죽어갔던 유대인의 대학살을 경험했던 헝가리 태생의 유태인인데요. 4살 때 한쪽 귀에 청력을 상실하고 1m 60cm가 조금 넘는 아주 왜소한 체구를 가진 그가 20살 때 미국으로 망명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수중에는 딱 $20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거는 피눈물나는 노력 끝에 인텔을 창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텔을 창업한 사람이 따로 있고 인텔의 창업 때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성장하고 살아서 인텔의 회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인텔이라는 회사를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그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이폰 하나 태어나는데 아이폰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랍니다.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아이폰이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서 하나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갤럭시 7에서 갤럭시 8으로 진화하는데 기술의 죽음의 계곡을 통과한 것은 살아남을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사라져 없어져 버릴 거라고 망한다는 거예요. 갤럭시 7에 다른 것도 아니고 배럴이 하나 잘못됐다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전량 회수입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성장하고 자라면 반드시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되려면, 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한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의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이 죽음의 계곡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만족을 낳고 만족은 실패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만족이 오죠. 그런데 그 만족에 취해 있는 순간 실패가 몰려온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승리에 만족하는 순간 실패의 먹구름이 우리를 뒤덮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주부가 됐든 직장생활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바람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바람은 그냥 스쳐가는 바람도 있지만 어떤 것은 태풍으로 돌변해서 모든 상황을 다 갈아엎고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비즈니스용어로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전혀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가정에 됐든 삶의 위기에 전략적 변곡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처를 잘한 사람은 흥왕할 것이고 대처를 잘못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것은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이 죽음의 계곡의 전략적 변곡점에서 잘 헤쳐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다는 단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하나님은요, 동면의 양정과 같습니다. 양면과 같습니다. 이게 한번 동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하얀이니까 이쪽에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검으니까 이쪽에 두려움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움을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자, 보이십니까? 하얀 것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하나님은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려움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데요. 프론털 러브라고 우리의 전면의 뇌가 종교를 관장하는 데입니다. 쉽게 말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앞에 전뇌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이 측면의 뇌가 있는데 이 측면의 뇌를 프레이털 러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심과 걱정의 뇌입니다. 이 두 뇌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앞에 있는 전뇌가 믿음이 강해지면 이 뇌가 커져서 옆에 근심과 걱정으로 뇌가 조그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심과 걱정이 팽배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믿음의 뇌가 조그만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근심과 걱정이 클까?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이 키운 겁니다. 두려움을 여러분이 팽창시켜버린 거예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겁니다. 별일 아닌데 놀랄만한 일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는데 왜 그게 나만 이렇게 삶처럼 크게 보일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어려움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두려움을 보지 않고 태양도 멈추라고 달도 멈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기도를 붙잡고 때로는 믿음을 붙잡고 때로는 용기를 붙잡고 때로는 순종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준 것입니다. 두려울 때는 도움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 죽겠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 죽겠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혼자 하지 않고 함께 주의관들을 모아서 그 두려움에 목을 밟고 그 길을 통과해 갔던 것입니다. 먼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극복하고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 합심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물리쳐달라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일 그 다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대 놀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 번의 즉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